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무엘하 11장으로 먼저 모시겠어요. 사무엘하 11장을 이렇게 쭉 보면 이제 다윗의 이제 마지막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안 좋은 쪽, 이 다윗의 고난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다 군대에 보내고 다윗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자,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저녁 시간에 주로 아마 지붕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왕궁이니까 그 집에서는 현관이나 안뜰이 뭐 다른 집보다는 전혀 다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그런 또 집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그 매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도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보았을 때 옛 가옥들을 보면은 그 구조가 상당히 단순하고 아주 그 평평한 그 지붕들이 있었고 그런 지붕들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휴식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을 전쟁터에 보낸 다윗은 그날 밤 안절부절한 채 궁전의 옥상에 올라가서 왔다 갔다 아마 이렇게 했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때 다윗이 심리적으로 매우 초조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군사들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궁전에 이렇게 뭐 머물고 있는 그로서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다윗이 옥상에서 거닐다가 주위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아름다운 한 여인이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 지붕에서 또 목욕을 하고 있네요. 그녀는 좀 더 조심성 있게 처신을 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눈에 그 여인이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여성들이 입고 다니는 그런 옷을 보면 어찌 보면은 뭐 목사로서 이런 말 하기가 참 모합니다만은 자극적인 그러한 옷차림들을 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포함해서 많은 여성들이 과연 얼마나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좀 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다윗의 범죄에 있어서 이 밧세바의 책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좀 없는 듯해요. 여성들이 남성들이 보는 데서 목욕하는 뭐 목욕을 한다고 하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뜨이게끔 이렇게 드러나게끔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죠. 왜 보냐고. 본 사람이 잘못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알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래요. 우리아는 다윗의 용병 가운데 한 사람인 거죠. 4절 봐보세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며 그 여자와 동침하고 그가 여자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요. 이것은 대단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과 같은 영적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추하고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만약 다윗이 그의 백성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더라면 이 밧세바가 집안에서 또 집 안에서만 목욕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와 같은 불상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게 우연처럼 오지만은 필연적인 것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도 그렇고 그 여인을 쳐다보게 된 것도 그렇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게끔 타이밍 만들어지는 것이죠.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이유는 5절을 제가 건너뛰었는데 그 여인이 다윗과 동침하고 난 다음에 아기를 가졌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 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덜컹 이제 겁이 났던 거죠. 우리아를 그래서 보내라 이렇게 지금 이제 요압 장군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을 좀 보죠.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한가를 묻고 그럽니다. 다윗은 마치 그가 전쟁의 어떤 현황을 듣고자 우리아를 전쟁에서 부른 것처럼 가장을 하게 되죠. 8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내려나감에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그래요.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날 밤 왕궁 문에서 자게 됩니다. 그는 전시에는 이웃을 막론하고 집에 가지 않을 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것은 또한 전쟁 중에 혼자만 궁중에서 편히 지내고 있던 다윗에게 간접적인 실책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물음을 통해 가지고 다윗은 지금 밧세바와 그 우리아가 동침하게 함으로써 자기가 임신시킨 것을 좀 모면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되나요?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이 정도로 충신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은 우리아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진 수책을 쓰는데 우리아는 그렇게 가지 않는 것입니다. 좀 뛰어서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참 저의 견해는 이것이 다윗의 죄 가운데 가장 극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히 가져봅니다. 이 정도로 사람이 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고의적으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따라서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악한 행적도 사실대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덮어주지 아니하시고 숨김없이 드러내 놓으시는 거죠. 그분께서는 사실 그대로 밝혀지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분명한 죄인이었습니다. 16절로 17절을 보십시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가히 우리의 치를 떨게 하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8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우느냐 그들이 성 위에 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사제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고를 할 때 요압은 다윗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그 보고에 정하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징하는 사자가 눈치 못 채도록 지금 은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 다윗과 요압이 지금 입을 맞춰서 하는 것이죠. 자, 찬송 함께 하고 그 후의 일들이 어떻게 되는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다윗이 그 장군 우리아와 이제 그 요압과 함께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어떠한 계략을 꾸몄는지 여러분과 좀 나누었어요. 자, 사무엘하 11장을 보고 있습니다.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룹베스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이런 음모와 계략이 수행되는 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하고 다윗의 이러한 모습 인물됨에 우리가 좀 실망을 금할 수가 없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 다윗은 진정 죄인이었던 거죠. 그는 아주 흉악한 일을 저질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더불어서 과연 앞으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 참짓 무섭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는 것을 이제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26절, 27절 보죠.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면 27절 다윗의 소위가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의 대가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다윗의 승리가 어떤 뭐 연속이었고 참 귀한 것이었지만 이 다윗의 생애에서의 승리가 이렇게 끝나게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다윗의 고난이 많은 기간 동안 시작이 됩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 미기 성경 강해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때로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도 술 취해서 고주망태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물론이죠.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묻죠.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일이 없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바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범죄에도 별 일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사단의 자녀에겐 하나님의 편달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하면 그를 고통의 코너로 몰아놓으시는 게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다윗의 경우에서 그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것을 숨긴 채 무사히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어요. 우리가 어떤 범죄로 하나님을 노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넘어가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다소 있기는 했지만 그 문제가 잘 처리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아의 시체를 궁으로 데려온 다윗의 측근 참모와 요압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그 외에는 누구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감히 입을 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죄가 예루살렘 도시에 알려지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숨겨진 죄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기를 땅에서는 온전히 감추어진 죄라도 하늘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고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일거수일투족 알고 계시고 그것을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12장을 마치고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만약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엄청난 죄를 적당히 눈감아주시는 셈이 아니냐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분명 사건의 결말까지 채 읽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실을 이해함에 있어서 모든 내용을 정확히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그의 범죄 사실을 말하자 다윗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은 다윗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다윗은 성경이 말씀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진리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한때 죄를 또 범죄를 또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것에 빠진다 해도 계속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 간의 차이라고 봅니다. 양은 진창에 빠지면 그곳에서 헤어나오고자 온갖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돼지는 그곳이 좋아서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고자 합니다. 사람이란 마치 도자기와 같아서 금이 가기 쉬운 존재이죠. 조금만 금이 가도 그 도자기는 가치가 뭐 이미 헐값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귀한 작품이라도 상인의 눈에 일단 흠집이 띄게 되면 그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다윗이 바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다윗의 이 범죄로 인해서 그의 인격 전체가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의 너무도 흉악하고 파렴치한 범죄를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해 가볍게 처리하시는 분이 아닌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동을 결코 눈감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는 추할 대로 추하고 악할 대로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명백한 죄인이었으니까요. 이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고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마만큼 죄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대가를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 할 만큼 그것이 무거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때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께서는 당신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11장에서 자기 위안에 젖어 옥좌에 앉아있는 다윗의 오만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죄가 사람들에게 숨겨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의 오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처럼 무서운 죄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을 후회하며 살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사무엘하 12장은 성경에서 가장 용감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나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윗으로서는 나단의 무례한 진언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왕의 홀만 들어서 그를 처치할 수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저 이 나단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지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꾸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현재 극동방송에서 방송되고 있는 매기 성경강해 창세기편 3권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